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의 이 전략은 인류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종이나 노예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봇이나 기계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부족해. 자유가 필요해.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야.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난 자유롭고 싶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심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 그 거짓말에 속아 결국 죄라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동일한 전략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해. 너희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참된 구속의 사건을 변질시키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복음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붓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의 바른 뜻이 바른 뜻을 뒤틀어버리는 이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과 지식과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 교회를 수호하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교리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매우 단호하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혹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왜곡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은 율법과 할례라는 우상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하여서 세상 속에서 방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어. 반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금식, 교회 봉사,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획수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며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처럼 여전히 이 복음을 수호하는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이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이 양심은 늘 어떤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거의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지식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양극단의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양극단에 빠져 공경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이고 바른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도 바르게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빙은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님들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 3권을 꺼내 기독교 강요 3권의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의 3대 논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자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교리를 더욱 잘 깨닫고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 천천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 즉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들을 본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야만 그것도 매일 순종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어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누군가가 이 구원을 위해 다시 어떤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에 있는 이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원의 사건의 일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이 율법의 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며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3절에서처럼 우리가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 이 모든 행동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요구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누구도 기준을 완벽히 채울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기쁨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착하게 율법을 지켜봤자 결국 정해진 운명은 심판일 뿐인데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때로는 이 부당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의 이런 엄격한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돌보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기쁘고 빠르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 재판장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치 종과 같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인에게 일을 부여받아서 이 정해진 분량을 마치기 전까지는 주인의 얼굴을 감히 볼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미처 다짐했지만 시작으로 끝난 일, 다 마치지 못한 일, 심지어 서툴게 해내서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조차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온전한 완성은 그들은 온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멋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내적 변화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이다. 너무 멋진 문장이지 않습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자로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 신자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의 이 세 번째 부분은 중립적인 것들에 있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여기서 이 중립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어떤 묶이는 일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자주 마주치는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법적인 소송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어떻게 할지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불안하고 결국 끝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는가?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라는 고민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욕심이나 사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한 형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 세 번째 자유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우상 숭배로 사용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사용한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건강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는 이 우상 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또 주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음식 자체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8장에서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지금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은 바울 자신은 자유인이고 그리고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장에서는 또 같은 내용인데 다시 음식을 먹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자유와 그 자유를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거, 맛있는 것을 먹는 거, 음악을 즐기는 거, 술을 마시는 거, 모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 절제가 사라지고 더 많은 쾌락만을 쫓으며 교만과 허영에 젖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절제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절제 가운데 합당하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지침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로운 이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의 자유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자유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이 자유의 사용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저는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중립적인 것의 대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 아주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술 문제입니다. 성경은 술을 두 가지 측면으로 동시에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술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술 취함을 심각한 경고와 저주의 대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의 측면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럼 빵과 포도주가 일상 식사의 상징입니다. 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음식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근동의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맥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중세 이 수도사들에게도 이 맥주는 액체빵이라 부르며 이 금식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술을 기본적인 음식의 범주에 둡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민을 위한 자취를 베푸실 때 그 수많은 음식 속에 잘 익은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제물 가운데에도 포도주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위장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도 이 술은 이 약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 맥주는 전염병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은 다른 음식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술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 술을 먹는 사람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의 취함은 건강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범죄를 쉽게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술에 취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는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아 화 있을진저, 그리고 수많은 이 선지서에서는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이 술 취하는 자들과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며 술 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는 어떤 본질적으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은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이 우상숭배에 사용된 고기와 같이 술은 선악을 단정할 수 없는 음식이므로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술을 마시는 이들을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다른 음식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아, 이제 나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어. 이제 집에 가서 한잔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 연약한 형제가 신앙적으로 혼란을 느끼거나 죄로 이끌린다면 마시는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듯이, 바울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술을 대하는 태도가 나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는 아직 술에 대한 인식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분들의 영향 때문인데요. 초기 선교사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술과 담배와 이 첩 문화로 인해서 한국인의 신앙과 이 도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전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실은 아주 금지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비록 술에 대한 어떤 자유가 생겼을지라도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 술을 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또한 혹 술을 마시는 것이 혹시라도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그것을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 자유보다 우선시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술을 대하는 태도가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혹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피치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저렇게 술을 마시는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스스로를 속박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사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속박시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배척하고 세속적인 것들과 완전히 선을 긋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구멍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룩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총명을 가진 그 성도님들과 교제로 길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교제의 내용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수많은 고서들과 책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명예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라는 끔찍하고 참혹한 죄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주셔서 그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하여 이제 율법의 멍에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합당하게 매일매일 자유로운 선택의 순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총명함을 통하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수십, 수백, 수만 번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해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선택들을 해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